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역사가 짧지만 어느 종교보다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협적인 종교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알라신에게 복종을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무슬림은 이슬람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의 이슬람의 계시가 무함마드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나 선지자로 숭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함마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종교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동안 우리 복음과 교회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종교가 이슬람인 것 같아요.
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또 가장 많이 탄압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이 이슬람교를 만들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선 이 무함마드는요, 570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메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이슬람교의 성지가 메카가 된 것이군요.
네, 이슬람교 절기에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은 매일 다섯 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 것 같으세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메카를 향해서 매일 다섯 번씩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테레비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도 돗자리를 깔고서 절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이 무함마드는 6살의 어머니를 잃고 무역인이었던 삼촌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함마드도 무역을 하게 되었고요. 큰 돈을 벌게 돼요. 무함마드는 종종 동굴에 가서 이 하늘에 떠 있는 저녁 때 뜨는 달 있잖아요. 그 달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천사를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얻은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아,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당시 7세기인데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무역을 하던 무함마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한 이 무함마드는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영적으로 깨달은 바를 전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십계명에 나온 그 말씀이죠. 하지만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에서 섬기는 신은요, 밤에 뜨는 달, 그 달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슬람교의 사원이나 문약을 보면은 항상 초승달이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항상 거기에 달이 그려져, 초승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달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달 숭배 신앙에 기독교적 요소가 결합된 거예요. 중동에 맞는 종교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죠.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힘을 갖게 돼요. 무함마드는 이제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불렀고요. 자기 자신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규범과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여러 중동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이슬람의 시작이 되었군요.
맞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코란이라는 경전을 천사를 통해 받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짜집게 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믿는 알라신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네,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이슬람교는 자신들의 뿌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스마엘의 뿌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이삭 전에 낳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말하는 게 맞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이삭을 출산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뿌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마엘은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슬람의 코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짝 바꾼 것 같지만 민족성과 혈통, 뿌리의 근원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슬람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 메카라고 말합니다. 메카는 어디라고 얘기했었죠?
이슬람교의 중심 성전과 같은 곳이었죠.
맞아요. 그곳은 무함마드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빌려온 것뿐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슬람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또 삼위일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부정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으면 완전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다른 선지자들과 동등하게 여겨요. 이슬람에게 예수님은요, 무함마드보다 한참 아래의 하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삼위의 성자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니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되겠네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가룟유다 있잖아요. 이 가룟유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이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이유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도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신자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왜곡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그 반대이죠.
그러면 목사님, 코란은 네. 어떻게 쓰인 책인가요?
이슬람에서 이 코란은요. 이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받은 계시를 적은 책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도 쓰이게 됐고요. 또 이 경전, 이 성스러운 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전이 교정도 보게 되고 또 수정한 내용도 있다는 점이에요. 수정 후에는요. 이전에 쓰였던 것은 다 불살라버렸다고 합니다.
와, 하나님은 성경에 1.1획이라도 변경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는 조금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진리와 거짓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주장처럼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함마드도 그런 종교의 교수일 뿐이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이슬람이 큰 힘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슬람이 주장하는 게 사실 이 기독교 입장에서 신자로서 들으면 진짜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그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이어져 오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렇죠. 결속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당시 무함마드가 살았던 시대는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는 상태. 하지만 로마는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가 있었지만 싸울 일이 없는 군대 말이죠.
싸울 일이 없는 군대라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죠. 로마는 그들이 싸울 거리를 만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종교를 이용해요. 아직 기독교라는 종교로 해방되지 않은 나라들을 이교도들이라고 칭하고 해방전쟁을 시작합니다. 또 좋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랍인들과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로마인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을 하나로 묶었던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이슬람 국가들은 국가를 넘어서 이슬람교로서 함께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역사가 깊었네요.
그렇죠. 그들은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이라는 말을 하곤 하거든요. 이 말 속에서 이슬람은 하나가 되어서 로마를 격퇴하고 그들의 땅을 넓히고 또 이슬람은 세계로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결국 로마의 기독교와 아랍의 이슬람이 대결하는 종교 전쟁이 된 거네요.
아직까지 종교적인 긴장감이 있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맞아요. 어쩌면 중세시대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폭탄을 터뜨려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들을 보면 이제는 이 중동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느껴져요.
네. 단순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슬람의 문제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은요. 남성들만을 위한 종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남성도 있지만 또 저처럼 여성도 있는데
네.
이슬람은 남성들만을 위한 종교군요.
맞아요. 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남녀의 차별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 조선도 남녀 차별이 있긴 했잖아요.
그렇죠.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지만 사실 대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입김이 굉장히 셌던 것이 조선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과 이 조선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아이를 낳고 즉시 쉬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이며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반면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요, 6일 정도 쉴 수가 있고요. 또 이후 40일 동안은 산후조리,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뒤에 어떤 적절한 뭐라 그럴까요?
산후조치에서 네. 산모가 잘 쉴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주는 거군요.
맞아요, 네.
아, 너무 심한 차별이네요.
또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명의 남편에 여럿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계 사촌 간의 혼인도 적극 권하고 있었고요.
와, 지금의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더 안 되는 일인데요.
그렇죠. 하지만요, 결혼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 중에는요,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반면에 어느 정도 잘 사는 남성은요, 여럿의 아내를 두고 있죠.
여성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신부의 집에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어서 아내를 사온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자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꿈꾸면서 살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걸 꿈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현생이 아닌 이생에서라도 결혼을 하기 원하겠죠. 이슬람은 이러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의 종교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전쟁에는 군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군대에 가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슬림 남성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요. 가난한 남성들이 대부분이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총알받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알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순교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또 죽게 되면은 천상에 가게 되는데 그 천상의 여인들이 72명이나 평생 마르지 않는 셈에서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그렇다면 가난한 남성들은 현재는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전쟁터를 천국으로 여길 것 같아요.
그렇죠. 72명의 천상의 여인들과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죠. 전혀 다르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종교의 교리와 신앙의 정점에 인간의 욕망만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렇죠. 정경도 온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형태도 뭐 행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꿈꾸고 바라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런 뭐 환상도 허무할 뿐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와 행동은 항상 다르기도 합니다. 이슬람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칼로 세력을 얻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슬람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해요.
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전쟁의 총알바디로 내몰고 있고 여성들을 사람답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맞아요. 그 무슬림 여성들을 보면 검은 옷으로 온몸을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 외에는 온몸을 검은 천으로 덮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슬림들 여성들은 할례도 강요당합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할례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무슬림 여자 아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슬람 전통으로 사망하기도 하였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이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교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슬람교의 경전, 이 코란이라고 부르죠. 이 코란을 통해서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의 코란의 내용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살인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이 극단주의자들, 이 극단주의 무슬림들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슬람의 여성관에 대해서 이 코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슬람교의 전쟁, 이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부르는 성전에 대한 명령입니다. 코란 8장, 뭐 안팔 39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완전히 세계가 이슬람화 될 때까지 성스러운 전쟁을 계속하되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신을 믿을 때까지 하라.
만일 무슬림들이 전쟁을 멈추면 알라신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제가 매번 다른 종교들을 보면서 사탄의 계략은 매우 단순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사탄의 계략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알라는 무슬림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강요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더 한번 이어서 볼게요. 코란 9장 123절입니다.
금지된 달이 지나면 무슬림들은 포로로 끌고 온 불신자들을 모두 죽이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고 그들 가운데 너희의 용맹스러움을 알게 하라.
네. 무시무시하죠. 또 코란은 사람 죽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알라가 명령했으니 이해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알라의 명령을 따르고 사람을 죽이라, 그것을 따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네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를 잡아서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코란에서 알라신이 명령하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실체를 알아보는 것이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 5장 마이다 36절입니다.
알라신과 그의 사자들에 대항하는 자들과 이 땅에서 이슬람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벌은 목을 쳐 죽이거나 목매달아 죽이거나 손과 발을 각각 하나씩 자르고 추방시키는 것이라. 이러한 처벌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내려지는 치욕이며 죽은 후에는 더 무거운 벌이 있느니라.
해석하자면 무슬림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몇 가지 얘기했죠. 목을 쳐 죽이는 것, 목을 매다는 것, 손과 발을 자르는 것, 추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참 잔인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슬람의 성스러운 전쟁, 이 성전에 참여하는 무슬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 52장에서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꿀, 술이 흐르는 강이 있으며 성전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처녀 72명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네, 전쟁에 참여한 무슬림 남성에게는 죽으면 72명의 처녀를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죠.
아무리 코란에 있는 말이라도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이슬람은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는 집단입니다. 그들의 삶이고 미래이고 신앙이고 신념입니다. 그들의 모든 거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여성관에 대한 코란의 기록입니다. 코란 4장 34절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타일러라. 그래도 안 들으면 경고하라. 그리고 침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라.
네, 짧은 이야기지만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과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변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주고 계세요.
맞아요. 이전에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많이 소개했었는데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주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무슬림들이 많아졌던 걸 우리가 살펴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전쟁의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죠.
그렇죠.
소외된 곳에 또 선교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이슬람에 빠진 무슬림들 또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북조선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선량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북조선을 사랑하시며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셨음을,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슬람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저들의 계략을 파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뻗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에도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이 진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토미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22살 요하네스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부끄럽지만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제가 계획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크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나라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여러 행사들 중에서도 결혼은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큰 잔치입니다. 최근에 가족이나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지인이 결혼식을 하여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아직 네, 최근에는 없었고 이제 앞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저도 근래에 조카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해 준 일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항상 가장 멋지고 아름답죠?
네, 유명 인사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큰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행사는 결혼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배우가 부럽지 않을 만큼 마음껏 주목받고 축복받아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부모님의 지인을 비롯해 친구들의 일기까지 정말 많은 하객들이 영화 속 주인공을 보듯 좋아해주고 축하해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사님,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결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느낌이 듭니다. 결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회의 근간으로 세우신 제도인데 결혼을 인간이 만든 제도로 여겨 사람의 기호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데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 현상도 있고 결혼의 지속성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눠 결혼을 파탄내는 것 외에 결혼은 서로 맞춰가며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성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성 정체성조차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질서마저 부인하고 왜곡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미혹되어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나 국가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으로 등장하고 있죠. 큰성 바벨론과 동행하여 미혹하는 세상 정신이 음녀이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세상 정신이 왜 음녀로 비유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음녀는 말 그대로 음란한 여인인데 음란하다, 물란하다는 것은 결혼 관계와는 반대되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결혼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파탄시키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음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신실한 결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네, 아주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유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아내와 남편이 각각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하듯 그렇게 서로를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음녀의 미혹에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만 따라갔던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시작하며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에 성도님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 결혼식은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과 웃음과 눈물이 가득한 감동적인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결혼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 할렐루야가 들어간 네 번의 찬양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목사님,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된 첫 번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바벨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고 허다한 무리는 그 심판이 정당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흘리게 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기에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선포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찬양의 주제는 심판의 영원함입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이 심판받고 그 도성은 멸망받아 의로운 정죄가 영원히 지속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찬양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아멘이네요. 아멘은 긍정과 확신을 담고 있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네 번째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영원히 그 세력을 유지할 것처럼 위세를 떨치며 만국을 미혹했던 음녀 바벨론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전능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처럼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처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신랑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왕후의 자리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승리한 성도들이 자리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묘사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묘사됩니다. 결혼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성경은 세상 마지막에 위대한 결혼식이 거행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목사님, 어린 양의 결혼식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거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신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완전한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들은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찬양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을 예복이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에서는 특별한 복장을 입지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도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옷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던 요셉이 바로왕에 의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왕이 입혀준 옷이 세마포 옷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값비싼 옷임에는 분명하네요.
예수님의 시신을 쌓아두었던 천도 세마포 전이었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치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두 분 모두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기억하실 정도로 아주 말씀을 잘 알아 흐뭇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결혼식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결혼식과 결혼 잔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 전에 하는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것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고 보통 1년의 기간을 둔 후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혼한 상태부터 부부가 되지만 결혼할 때까지 합방을 하지 않으며 파혼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결혼 전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꺼려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정혼이 가지고 있던 효력 때문이었군요. 정혼 관계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정혼의 일부로서 양가 사이에는 예물이 교환되고 신랑은 신부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신부는 보통 1년 동안 신랑 가문의 풍습을 익히고 정제를 지키며 보내고 반면 신랑은 집을 짓고 있다가 신랑 아버지가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잔치가 열리는데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정혼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군요. 그럼 현재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정혼을 한 상태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연합되어 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겠네요. 예수님의 재림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같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곳은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인 우리의 영원한 신혼집과 같은 곳입니다.
결국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옳은 행실로 몸단장을 하며 예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군요. 옳은 행실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부임을 보여준 우리 삶의 확증이고요.
맞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만 따라가고 음녀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정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고 백마탄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탄자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승리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바다 짐승은 일곱 머리와 일곱 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분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핏불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피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옷에 묻게 된 피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고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며 천하만국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로 신실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완성한 자임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으니 백마탄 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군요.
맞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마를 탔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승리자요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은 의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인가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모습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가 이길 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 중 4대 교회의 승리한 교회들에게 흰옷이 약속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흰옷을 사서 입으라 권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한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보좌에 앉은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하늘의 제단에서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에 승리한 교회가 입고 있는 옷도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백마 탄 하늘 군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천사들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 때 함께 오는 천사들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다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는 성도들과 천사들 모두를 포함하는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며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두 짐승은 심판받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새들을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된 모든 새들이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을 말합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말을 탄 자들, 자유인들과 종들, 작은 자나 큰 자 모두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데 매장되지 못한 채 새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1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군요. 성도들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끔찍한 심판의 잔치에 초대되어 새들의 먹이로 제공되다니 너무나 대조적인 두 잔치가 예수님의 재림 때 벌어지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종말 전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역사의 끝에 있을 마지막 전쟁은 총과 칼과 핵무기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악의 세력은 항상 있어 왔고 흥왕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악의 세력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네요.
사랑하는 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종말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억울하고 서글프고 눈물과 고통을 흘리게 하는 현실들을 잘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복지원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높이는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이 베푸신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를 따랐던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정원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음녀가 미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 그들의 선한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결혼 예복으로 입고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행한 선한 행실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순결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부인하지 않으며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예복을 삼고 기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온 세상 구주이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영원히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에게는 백마탄 군대 대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수많은 왕관들을 가진 승리자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심판을 실행하다가 묻은 피가 백마탄 예수님의 의복에 묻어 있습니다.
백마탄 예수님을 뒤따르는 하늘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 벗을 입든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성대한 잔치를 여시고 땅의 모든 새들을 초대하십니다. 모든 새들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뜯어먹게 되고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찬양하는 네 번의 성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신 어린 양과 순결하게 어린 양만을 따라갔던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치러지게 됨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였던 성도들이 정혼기간 동안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이날 완전하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은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음을 알려주며 믿음의 선한 행실은 예수님만을 순결하게 따르는 믿음의 증거가 됨을 가르치십시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들에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탄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완전한 승리자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베푸신 새들의 잔치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무리가 처참하게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임을 가르치고 위로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